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월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은 뭐의 계절일까요? 12월 요즘 화제되는 게 캐롤, 또 성탄, 그리고 또 연말 연시 또는 송년회, 망년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12월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억의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12월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일,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게 하는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근데 이 12월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세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만드신 이 세계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그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에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됐다.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계에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 우리가 와서 주님을 알게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봐왔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세계를 봐왔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가 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은 우리 중심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태양계는 우리 중심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구는 나 중심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이 모든 세계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내 중심의 세계로 보면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세계를 바라보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한번 하고 온 사람은 또 세계를 또 한번 다녀본 사람은 또 지식을 채워줘서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 번도 여행 안 해보고 있는 곳에서 평생 살고 아주 나이가 들어도 이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로 살아가는 거. 모든 거는 내 중심은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내가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고 내가 존재한다고 하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존재하지 않아 버리는 그냥 자기 세계 속에서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세계를 탈피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 원래 주님이 먼저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권위와 그 영광스러움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거는 최소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먼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가?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뜻은 가르침, 예언, 설명, 말, 그런데 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단순히 가르침, 예언, 설명,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 세계의 법칙, 무형의 행위나 원리를 설명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급 단어인 거예요. 언어, 말이라는 표현과 언어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고스라고 할 때 그 당시 철학 세계에서는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은 이거는 정말 어떤 고차원적인 그 법칙, 행위, 원리 이런 의미로 다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데 쓰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왜 복잡하게 그렇게 할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아, 이렇게 설명하지. 그러면 아, 그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딱 들어올 텐데 왜 처음부터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편해요. 근데 왜 이걸 굳이 말씀으로 표현을 했느냐. 그 당시 철학으로 사용하던 그 법칙, 원리, 그걸로 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본체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인간 예수님으로 국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선지자로 혹은 기적으로 혹은 자연현상으로 말씀하시다가 말하자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가르쳐야겠다. 내 마음을 정말 아는 나의 본체, 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가 나의 뜻을 저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 위치에서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또 인간의 예수님을 생각할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대로의 의미, 그래서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 그 예수님, 그가 그냥 말씀이라는 어떤 무형의 원칙, 원리, 법칙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이신 그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와 함께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예수님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만든 거다. 예수님은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가 나와 함께 모든 걸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가 계시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 상하관계잖아요. 우리에게서 아버지와 아들은 상하관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연합관계예요. 그래서 이 연합관계에서 두 분의 일체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열등하다. 이건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연합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에 또 연합하신 분이 있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해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이나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이 동참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창조의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창조에 동참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급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동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협력의 개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국민연금에 관한 기사인데 이런 기사예요. 이혼 후 3년 내 청구하면 국민연금 나눠 갖는다. 이제 이런 기사였어요. 원래 법은 국민연금을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당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61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이제 뭐 사라지기도 하고 이혼했을 경우에 같이 살면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혼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국민연금 나눠 갖는다 그러면 몇 프로 나눠 가질 것 같으세요?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돈을 벌고 애를 키우고 뭐 자산을 늘려가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하나의 자산이 이제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 그 이제 그 어떤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로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몇 프로를 나눠 가질 것 같으세요? 남자가 70, 여자가 30? 똑같아요. 반반이에요. 아, 남자가 돈 벌었죠. 여자는 집안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가 집안일 해주지 않으면 남자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챙겨서 보내고 챙겨서 보내고 챙겨서 보내니까 보내어지는 거지. 아, 보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병들거나 혹은 스트레스 받거나 쓰러지거나 일을 못하거나 엉뚱한 데 빠지거나 그럴 때 뭐 엉뚱한 데 못 가도록 늘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 따박따박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잠자게 하고 밥 먹게 하고 먹기 싫은 걸 쓰고 먹게 하고 그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퍼센트는 몇 프로? 50%. 그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나누려고 한다면 정 당신들이 나누려고 한다면 반입니다. 그건 뭡니까? 법적으로 공동의 수고를 인정하는 거예요. 49% 아닙니다. 48% 아닙니다. 40% 30% 아닙니다. 이건 함께 했기 때문에 50%예요. 근데 그건 나누려고 할 때의 퍼센트고 만약에 나누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나누지 않는다면 그럼 몇 프로일까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다면 나눠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 연금의 액은 그럼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그건 100%예요. 100%. 이혼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손해. 이혼하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혼 안 하면 다 갖는 건데 예? 그게 내 거고 내게 거고 다 당신께 내 거고 우리 거고 그렇게 다 같이 갖는 건데 이혼하면 그게 반으로 뚝 잘라지는 거예요. 공유와 협력의 개념이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얼마나 퍼센트로 그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몇 프로? 나누려고 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안 나눠요. 그분들은 함께 있는 분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일체되어 계십니다. 뜻이 항상 일체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해하고 아들의 뜻을 성령이 이해하고 계속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분이 그것을 항상 공유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것을 모두 몇 프로 가지고 있을까요? 나누지 않는 한 그것은 몇 프로? 100%. 그래서 성부가 천지창조 100%, 성자가 천지창조 100%, 성령이 천지창조 100%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한 이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되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개념이 중요할까요? 왜 이 창조의 개념이 이렇게 굳이 시간을 들여 설명할까요? 왜냐하면 이 창조는 반드시 뭘 요구하게 되냐면 심판을 요구하게 됩니다. 창조와 심판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을 베풀었고 그 모든 것을 공급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제 정산하자. 이제 평가하자. 자, 이거 이제 심판하자.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를 빼고 심판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나는 뭐 하나님 건 줄 몰랐는데. 예? 나중에 이제 심판하자 하고 하면 그러면 반발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당신이 뭔데 나를 심판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평가합니까? 근데 그 당신이 뭐 한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 그냥 뭐 나쁘게 살았건 선하게 살았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죽으면 다 끝이야. 다 그거 공돈이야. 그거 다 그냥 저절로 다 생긴 거야. 누가 창조하신 게 아니야. 누가 만드신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다 얻은 거지. 그리고 그냥 내가 취한 거지. 내가 획득한 거지. 그리고 그걸 내가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겠습니까? 악인들의 생각이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혹은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악하게 살아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죽기만 하면 돼. 그럼 다 사라져요. 내가 빚을 많이 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내가 고통을 받게 해도 내가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으면. 그래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으면 그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니까 그게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없어도 영혼이 있어서 바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아주 딱 그대로의 창조와 심판은 아닙니다.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창조 그리고 유사한 심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경험해 봅니다. 또 그러한 삶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창조는 뭘까요? 우리의 창조는 그저 이제 공급 있는 걸 가지고 진짜 창조는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이걸 돌려서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유사한 창조, 뭐 세금을 들여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혹은 뭔가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그걸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것을 창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줬어요. 가족들이 오빠한테 돈을 다 몰아줬어요. 혹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다 몰아줬어요. 그거는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준 거예요. 그걸 위한 그 모든 가족들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좀 잘해주기를, 오빠가 좀 잘해주시기를, 형님이 좀 잘해주기를, 뭐 그렇게 해서 혹은 우리 아들이 좀 잘해주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따릅니까?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유사 심판이 생깁니다. 완전한 심판하지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심판. 그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니까 옳으냐 그르냐 그게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 한 게 보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다 판단해요. 우리가 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크를 할 때 우리 삶 속에는 경중 좋았는가 나빴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빠랑은 인연 끊어. 아, 그걸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해. 혹은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호적을 판다. 뭐 나쁘게 했다면 호적을 파버린다. 아니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 내가 너의 수고를 잊지 않으마. 칭찬해주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아니면 감정이 상하거나 나쁘거나 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저울로 재고 이게 법적인 조치 아닙니까? 저울로 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가 한 일대로. 지난번에 교회에 있는데 좀 험상궂은 사람 두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 덩치가 이래.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자기 형사래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니 형사가 교회 왜 오지? 아, 경찰이랑 형사랑 다르더라고. 경찰도 몇 번 왔어요. 제복을 입고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친절하고 친밀하고. 제복을 입은 경찰은 진짜 친근감을 갖는데 사복을 입은 형사는 무섭더라고. 겁이 나는 거. 내가 뭐 잘못했나? 형사가 뭐 날 왜 나 왜 날 찾아오지? 왜 형사가 날 찾아오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범죄 사건이 일어났대요. 이 뒤쪽으로 집이 다 털렸대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가 있는데 우리 스타렉스가 있는데 거기 블랙박스가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나는 아니구나. 야, 형사가 도둑을 잡아주는구나. 도둑을 잡아주는 형사가 나 우리를 지켜주겠어. 그래요. 갑자기 급 친절해지면서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상시 주차 기능은 없습니다. 상시 감시 기능은 없습니다. 주차할 때만 블랙박스가 작동을 하지 켜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알겠다고 탁 갔는데 도둑 잡는 형사가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랑 다르더라고요.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 악보다 더 큰 선으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능으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위험을 갖는 것입니다. 종종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범 혹은 또 뭔가 어떤 흉악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팔을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그냥 덩치가 이래요. 네? 조직폭력, 마약 혹은 살인사건. 옆에서 엄마 사람들이 아주 그냥 눈초리가 빛나.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죄를 잡아주는 거예요. 죄인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죄 안 짓고 평탄하게 그리고 살아갈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정말 죄를 다루는 사람인지 죄를 다루는 존재인지 아니면 의인을 다루는 존재인지 그는 지금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지금은 뭐 룰루랄라 평안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심판은 오지 않았어요. 평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가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평가를 위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재판장 앞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쓰겠습니까? 내가 그냥 편안히 와서 재판장 앞에 서서 아이고 재판장님 오셨어요. 이러고 쓸 수 있겠습니까? 양쪽에 예? 교도관들과 그리고 형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꽉 눌려가지고 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 이유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내가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 창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가게 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무섭고 그리고 아주 두려운 존재에 의해서 이끌리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다 벌셨으니까 당신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안전하게 안내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창조이시기 때문에 심판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창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한 우리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정도로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그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려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가 되시냐면 빛이 되세요.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어두워요. 그래서 알지를 못해요.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 그리고 아직도 죽으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죽으면 다 사라진다. 악한 사람도 죽으면 다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뭔 짓을 해도 죽으면 다 사라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어두워서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럼 이제 그게 드러납니다. 이게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네. 나는 이걸로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게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너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다 기억되고 기록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주십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어주시는데도 이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어두움은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 동네에 그 세빈 맹인 교회가 있어서 이제 맹인 분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지나다니십니다. 그분들은 어두움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샴푸를 하다가도 저도 종종 그 앞이 안 보이는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샴푸를 할 때 눈이 안 보여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비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듬더듬 눈을 뜰 수는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게.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것이 답답한 것뿐만 아니라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앞에 차가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는 사람은 보이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게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빛을 비추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뜻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그리스도가 누구며 또 창조를 누가 하셨으며 심판을 누가 하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냐고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될 때 우리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빛을 비추어주십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아 그랬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아니라는 그게 나쁘다는 것 그래도 그냥 어둠으로 가 어둠으로 가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하나 안 보여요. 깜깜해요. 상상만 해보십시오. 깜깜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 문이 있는데도 아 난 문이 없어. 깜깜해요. 또 바로 옆에 살 길이 있는데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또 바로 옆에 죽을 어떤 위험이 있는데도 그게 모르니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조명에 따라서 우리가 아 이건 위험하구나 그걸 딱 알려주시는 거야. 아 이건 위험하구나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알아가니까 아 이건 정말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설 때 참 안 좋은 거겠구나 미리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가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조명해 주십니다. 이 길로 너가 가야 된다. 이 길이 너의 살 길이다. 그러면 또 그게 비추어지십니다. 그러면 그 빛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바로 그 빛을 알고 그 빛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어요.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누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요한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 빛이 맞습니다. 이 빛이 옳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빛이 비치는데도 사람들이 주저한단 말이죠. 그 빛이 보이는데도 갈 길이 보이는데도 일로 가야 됩니다 하고 빛이 이렇게 된데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불을 다 켜주십시오. 아 왜 이걸 왜 이 빛만 보여줍니까? 아 이 빛은 너무 작아요. 이 빛을 이렇게만 비춰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불을 켜주세요. 천지를 다 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내 뒤에 뭐가 있었는지 내가 어느 길을 갈 뻔했는지를 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를 따라가는 건 그건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제서야 따라간다면 그건 그것이 자기 유익이고 자기 쾌락이고 또 자기의 욕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빛이 다 어두운 상황에서 빛 하나만 보여줄 때 그때 그걸 따라가는 건 뭡니까? 그거는 신뢰, 그거는 관계, 그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다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다 똑같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경이어서 앞을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 내가 당신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손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이 사람을 따라가다가 봉변을 당하진 않을까? 혹은 이 사람을 따라가다가 내가 오히려 더 상하진 않을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것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군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이니까 내가 지금 아주 곤란한 형편이니까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아주 불편함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친절하게 해주는 건 나를 속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돕기 위한 것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갈 때에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요한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요한은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고 설명해 주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그건 내 욕심으로 이끌어지는 거지만 나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빛을 누리십시오라고 할 때 진정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있었던 세례요한이고 오늘날엔 누굴까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은 누굴까요? 오늘날에.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는 그 사람.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또 누가 있을까요? 선교사님. 좀 더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미가 드러나, 그러면서 나한테 빛이 비추어지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빛이 비추어지는 이유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빛을 따라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나가는 거죠. 내가 그 빛이 보여요. 내가 그 빛이 보여요. 사람들은 죽음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 이유가 깜깜해요. 이번에도 이번 주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장례식 이후에 그 죽음 이유가 우리들한테는 깜깜해요. 그리고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와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를 이렇게 논하다 보면 장례식에서도 웃어요. 장례식인데 웃음꽃이 피어나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왜냐면 살아있으니까. 이번에도 저희 이제 동창생들이 이제 목사 동창생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옛날 얘기, 우리 공부했던 얘기, 신대원 얘기, 그러니까 웃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옆에서는 이게 장례식장인데, 아, 이게 웃게 되는 거야.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근데 장례식장 가보세요. 다 울고 있을 수만 없어요. 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호상이라든지, 혹은 또 뭔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있다든지,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깜깜한 건,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빛을 비춰주세요. 자, 그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가 위로를 받고, 그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면서, 아, 내게 이러한 빛이 있구나. 내게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믿고 내가 그 세계를 따라갈 때, 그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나아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빛이 안 보여요. 그냥 나만 보여요. 아,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아, 참 우리 친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만 보이지 빛은 안 보여. 나는 빛이 보이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더 먼저 계신 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주님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단순한 애기로 혹은 어떤 형체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보다도 먼저 계신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함께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 그럼 또 우리는 또 어두움이 되겠죠.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빛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빛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 12월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 되신 주님, 그 말씀 되신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의 빛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주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이 힘을 주셨고, 또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모든 고난과 괴로움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셨으며 또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더욱 따라 나아갈 때 이제 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반대인 어두움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갈 길을 알지 못해 어두움 속에서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까지 그 빛을 따라 나아가서 나중에 온 세상에 불이 켜지고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무엇으로 존재했는가를 알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불이 켜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주님을 더욱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자 우리 모두에게 주의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화면 좀 들려주세요. 88장